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지금 보시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해서 이 강단 이 성대를 잘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종려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고난 주일이나 이 순환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취향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군중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시간은 환영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난주일이나 혹은 순환주일로 부르는 것이 교회력으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음악가를 아시죠? 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람인데 또 이 작곡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클라이슬러의 소품, 특별히 바이올린 소품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대개가 여러분 지금 들으시듯이 이 곡을 이렇게 들으면은 사랑의 기쁨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보다는 또 혹은 사랑의 슬픔이다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이 곡을 들을 때 아, 저거 내가 아는 곡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곡을 이 클라이슬러가 작곡하고 연주하기도 했던 이러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 세계적인 이 음악가인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클라이슬러가 한 번은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이 파티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파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살려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카드 마술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카드 마술을 하게 되니까, 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 파티 분위기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 신사가 클라이슬러에게 오더니 자기도 좀 있다가 파티를 열게 되는데 자기 파티에도 꼭 좀 와달라고 부탁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클라이슬러는 사람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날 이 클라이슬러는 바이올린을 준비해서 파티에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바이올린 한 곡 정도는 켜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인이 클라이슬러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클라이슬러가 가방을 든 걸 보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클라이슬러가 바이올린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은 아주 대견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야, 바이올린도 켤 줄 아십니까? 이 주인은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놓고 카드 마술이나 카드 그걸 통해 가지고 파티 분위기나 좀 띄워주기를 바랐던 것이나 우리도 남에게 부탁할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내 처지가 어떤지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부탁하는 내용도 달라질 겁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면은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어떤 기업가가 은행장한테 부탁한다면은 융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형편이 어떤지 상대방이 누군지 이거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탁하는 내용도 달라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클라이슬러는 세계적인 음악가였고 작곡가였고 바이올린 연주가였는데 사람들도 그 이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왔으면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꼭 한 곡이라도 들어봤으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클라이슬러를 카드 마술이나 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가 아니라 카드 마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지금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죄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도 보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즉위를 했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히브리어로 나오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이 호시아나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그냥 호산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기 호산나 할 때 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고 호시아 이것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셔서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지금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영적 형편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영적 형편은 우리는 다 유대 사람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육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육적으로는 로마의 억압 아래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었다고요? 메시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옛날의 다윗왕처럼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네주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서 백성들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줄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셨죠. 병도 고쳐주고 떡도 먹여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복음도 전하시고 많은 교훈도 주셨지만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어쩌면 먹여주고 병 고쳐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고통에서 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에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주고 가난에서 구원해주고 질병에서 구원해주고 좀 배고픔에서 좀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영적인 형편은 과연 어땠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진짜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진짜 형편이 영적으로 여러분 좋은 형편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악에 젖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에서는 멀어지고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자기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영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람들의 영적인 그 형편을 보게 되면은 패패해 있었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이런 이 유대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서 이 유대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책망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로마에 억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사탄에게 얽매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사탄의 억압에서 건져주고 이들의 사탄의 억압으로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구원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영적 구원 같은 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세상 구원하는 거 그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직 자기 나라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해주고 건져주고 그리고 자기 나라만 강대국이 돼서 그저 육신한 몸 하나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닌 것은 환영한 것은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대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감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영생 주리고 오신 메시아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잠깐의 평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영생을 주리고 오신 메시아에게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세상적인 평안만 갈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이 대제사장 그룹과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 그 지도자에 있는 그 지도자의 그룹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돈과 어떤 선동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주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참 마음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로마를 물리치셔야 될 터인데 로마를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로마 법정에서 죄인처럼 서서 재판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한 그 실망감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에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관습에 의하면은 죄인 한 사람, 죄수한 사람 풀어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수한 사람 풀어주는 것도 차라리 저런 예수보다는 차라리 바라바와 같은 사람 놓아주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나오게 되면 보세요. 칼이라도 한번 휘두르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 같단 말이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분노했으면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외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얻은 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한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로마의 역공을 받아서 온 나라가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블레셋 하면은 여러분, 여기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너무 미워하니까 이 유대를 전멸시키고 난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가장 심하게 최고의 원수로 생각하는 블레셋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땅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일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뭘 도와달라고 하나요?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에서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쏠려 있어도 괜찮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참된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구원을 더 많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억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냐는 말씀이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걸 먼저 구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포기하면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도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당장 필요한 것, 생필품, 세상의 명예, 부, 물질적인 것,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구하고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형편은 그렇고 예수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세상에 복이나 주는 분으로 전락시키게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랬죠. 나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하면은 세상에 큰 권력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떡도 먹고 전세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너 떡 만들어서 먹고 세상 권력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 도와주면서 구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 구원하고 싶으면은 떡 만들어서 세상 사람 먹여주고 세상 사람들 권력 가지고서 휘어잡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가 뭔지 좀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이 세상을 한번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적인 복을 주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 조금 사는 것을 편안하게 뭐 즐겁게 해준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에서 그런 처지로 낙오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면은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얻는 진짜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고 만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까닭에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영생을 구하면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복을 먼저 구하면 세상적인 복을 받고 영생 먼저 구하면 영생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면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면 세상적인 축복도 받지 못하고 영생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적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세상 욕심이고 그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축복에 연연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 귀한 자리까지도 다 상실해버리고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당대 때 그 첫 번째 고난주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더니 그 다음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아주 무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은 영생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복도 함께 아울러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들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누린다는 것일 거예요. 왜 평안을 누립니까?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평안 누립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나 어떤 그 염려가 없어요. 왜? 죄를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다 가리움 받았으니까. 모든 저주는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저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죄를 다 용서 받았으니까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늘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더욱이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만 주시고 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실제로도 우리의 모든 면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랴 너희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어요. 모든 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탄이 가장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까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오해하게 만들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만들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잘 알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속이면 좋을까요? 이때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속임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사람만 속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것 다 하는데 여기에 속아서 자꾸 세상 욕심만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욕심 구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문제가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너무너무 세상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신 분 계세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자, 처음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어느 목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교회의 외형적인 업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신자가 장년이 돼서는 가정의 축복과 사업의 복 혹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이 초신자 때에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던 성도가 신앙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교회에서 지위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그것이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전부 땅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만 사모하면은 영적인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욕심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 중에 아주 작은 일부, 그것도 그냥 따라오는 하나에 그친 거예요. 항상 그건 따라와요. 올바른 축복 받으면 그 속에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참된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요 우리의 육적인 축복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게 되는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아시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대부분은 세상적인 축복과 저들은 세상적인 어떤 구원을 사모하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주간도 가기 전에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들은 구원을 받기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크게 학살당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구원과 그 축복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호산나하고 외쳐야 합니다. 저들의 호산나와는 뜻이 다른 호산나와요. 죄의 용서와 영생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고 호산나를 외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축복은 물론이고 이생의 축복과 평강까지 우리는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바른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사모하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함께 구원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된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들은 자녀가 된 복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세상에서 겪는 것만 가지고 주님을 세상의 복만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켜서 참된 구원이 멀리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생각하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올바른 구원을 사모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진정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 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두 손 모두 다 하늘 위로 쳐드시고 올려드시고 두 손 나아 올리시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그 귀한 모습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닮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걸음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복 받아 싸우니 받은 복 이 세상 위에 만방에 떨쳐드리고 주님 부르심 받아 하늘 날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 집사님 건강을 회복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힘주셔서 여생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즐거운 시간들로 연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 얻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